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영적 성장에 대한 비유를 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저작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써도 됩니까? 하고 허락을 받고 지금 설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려면은 흙과 물과 햇빛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자라려면은 흙에 비유되는 하나님, 물에 비유되는 기도, 햇빛에 비유되는 말씀이 필요하다. 물만 있어도 성장할 수가 없고, 뭐 흙만 있어도 성장이 안 되고, 햇빛만 있어도 성장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둘 중에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있어야 성장이 되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없이도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충만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인 것입니다. 저희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관하여 알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뭐 어떤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연설을 하고 어떤 스케줄을 따라서 그분이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그것을 관하여 안다고 합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을 관하여 알아도 오바마 대통령은 저를 알까요? 아니죠. 제가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서로의 고민과 기쁨을 서로 나눌 때 서로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영적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순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은 삼가 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삼가 듣는다는 것은 비중 있게 듣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중 있게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는데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듣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무게 있게 들으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위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이냐면은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순종하느냐?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 순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순종의 끝은 결국 파멸에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할 때 그 사랑이 순종이 능력이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순종은 언제 하는가? 순종은 있는 자리에서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절망감, 그리고 내 힘으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그것을 온전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나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도대체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를 알게 되었더니 그 순종이 한계가 되고 그 이상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을 때까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난주에는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내 성읍에서 내 들에서 라는 이야기는 내 집터와 일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이란 이야기는 자녀들과 손자들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토지의 소산들의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비즈니스나 일터에서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나 우양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언제 복을 받습니까? 들어올 때나 나갈 때 복을 받습니다. 어떤 일에 복을 받습니까?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완성입니다. 근데 순종의 완성인데 오늘의 본문의 제목,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순종의 완성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참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순종을 완성하려면,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려면 넘어야 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뜸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더라.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뜸에서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백성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또한 이방신, 모압 여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이방신들과 섬기는 장소가 시뜸입니다. 시뜸이라는 장소는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전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장소인 시뜸에서 이렇게 이방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고 이방 신들에게 유혹을 받았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룰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까? 말씀은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에 따라서, 이 발람의 꾀에 따라서 이렇게 유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이 발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이 발람이 발람의 꾀로 인해서 발람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발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런 꾀를 내었습니까? 왜 그런 유혹을 하게 되었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누굴 두려워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로 날로 수가 더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는 그 수가 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수가 더하자 이 모압 왕 발락, 바람이 아니라 발람이 아니라 발락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수가 많아지는 것을 근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은 나의 삶과 처전이 힘들게 되겠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망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성컨대 나를 위해서. 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 축복받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 네가 저주하면은 내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절은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들을 길에서 영접하지 않고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압 백성들 누구이신 줄 알죠? 모압 백성들이요. 아브라함과 롯인데 롯이 나온 자녀들입니다. 롯이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왔을 때 그 딸들이 딸들만 살고 롯만 살았잖아요.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래서 그 딸들이 아버지하고 동침하면서 나온 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그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인데도 지금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냐면은 부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지만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주를 복으로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꿔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뇌물을 많이 받고 돈을 발락에게 많이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그 말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세 번마다 하나님께서 이 발락의 저주의 입을 축복의 입으로 바꿔서 축복의 말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락이 화가 났어. 너 이렇게 너에게 너도 은금 돈도 많이 줬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지 축복하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화를 막 내면서 발람에게 이야기했더니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발람 너가 아무리 많은 은금을 가득해서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내가 그 말을 바꿀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네가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작정하시는 사람들, 백성들에게는 축복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이 헤어집니다. 근데 발람과 발락이 헤어지면서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떠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서 떠나는 그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버가마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이 그 교회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누구에게 가르쳐? 발락. 발락에게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하는 방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사로잡히게 하고 하는 방법들, 순종하지 못하고 유혹의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을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염병에 걸려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염병이라는 것은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 전염병이 어떻게 멈추느냐? 그 우상에 섬겼던 자만 이방인들과 음행하였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죽이라고 해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순종을 하려면, 순종의 완성을 하려면은 그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것입니다. 유혹을 건너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순종의 완성을 할 수 있는데, 이 유혹을 어떻게 넘어가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유혹을 이기는 이야기 중에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우유부패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제 알코올 중독이 치유가 됩니다. 근데 치유가 되고 났는데 병원에서 나와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가 됐는데 그 술집 앞을 지나가니까 막 술을 먹고 싶어하는 그 유혹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술 대신 우유부패집, 이불 50센트 하는 우유부패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술 대신 우유를 마음껏 막 마셨습니다. 마음껏 마시고 이제는 뭐 이제 그 우유 배로 이렇게 채워서 더 이상 우유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술 생각이 싹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유혹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겉에 버티고 그 유혹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를 드렸던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의 힘을 쓰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가득 임재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유혹이 자연적으로 그 성령과 말씀에 넘쳐서 밖으로 흘려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유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풍성하게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내가 기도에 힘쓰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순종의 길로 인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성도들이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의 완성을 해야 합니까?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온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일 읽었던 그 말씀하고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온전하게 되었은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온전하신 분인데 뭐가 더 이렇게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죄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온전할 정도로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함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함을 주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면은 캘리포니아 저번에 그 결혼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안 나고 이거는 헌법에 합치가 되지 않는다는 그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이제 미국에서 조만간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이 이제 남자를 데리고 와서 당신의 며느리입니다라고 소개할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사위예요. 라고 소개하는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내라는 것은 누구 이야기합니까? 누구죠?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하와인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제도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정치제도, 경제제도, 그리고 심지어 이 교회에 있는 제도마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수 있느냐, 섬기는 방법에 이 방법이 맞다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 중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가족 제도입니다. 부부의 맺음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목사로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면, 너가 온전한 성도가 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았습니다. 성적인 혼음, 세상적인 윤리적인 타락,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든 속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저 소돔성, 고모라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45명? 아니 40명? 아니 30명? 20명? 10명?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성은 멸망치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의 완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 순종의 완성, 그것은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서 죄 많은, 죄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온전하게 만들어 준 것 같이 그것을 본받아 순종의 완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옆에 있는 가정, 사회, 국가,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고 내 옆에 있는 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온전한 그리스도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그러면 20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 두 사람만 있으면 이 캘리포니아는 바뀝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세상은 바뀔 것이고 지금까지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완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 이웃이 함께 축복을 받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